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11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당이 압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전진하는 공화국 앙마루시는 28%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결과가 확정되면 연대 상대인 민주운동당과 의석 577석 가운데 40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앙마루시는 약 1년 전 창당됐지만 이번 총선에서 일약 1당으로 약진했습니다. 반면 전 집권당인 사회당은 약 200석을 잃었습니다. 마리 르펜이 이끄는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은 13.2%의 득표율을 얻는 데 그쳤고 또 다른 우파 정당인 중도우파 공화당은 15.77%를 득표했습니다. 오는 18일 실시되는 2차 투표에서 이 같은 결과가 이어질 경우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 공약 이행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변국들의 단교 조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타르가 오만을 통한 해상 화물 운송에 나섰습니다. 카타르 항만 당국은 12일 오만 항구를 통해 들여온 화물을 카타르 하마드항에서 내리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카타르행 화물은 그동안 아랍에미리트 연합을 통해 들어왔지만 현재 아랍에미리트도 카타르 제재에 합류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과 터키가 주변국들의 제재로 어려움에 닥친 카타르에 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최근 채소와 과일을 항공기를 통해 카타르에 공수한 데 이어 과일 350톤을 선박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터키도 필수식품을 카타르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 리비아 등 7개 나라는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했다며 최근 외교 관계를 끊고 카타르행 운송 항로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 월드컵에 남북한 포함 동북아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지안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동북아가 세계에서 가장 긴장이 높은 지역이라며 동북아도 유럽연합처럼 집단 안보와 경제 공동체로 가야 하는데 스포츠 교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조만간 중국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물어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메릴랜드주와 수도 워싱턴 DC의 법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가 외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소송은 미국 정부 관리들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게 한 헌법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 문제로 미국 내 주 정부가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비영리 조직으로부터 비슷한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주요 도시에서 열린 반부패 시위에서 참가자 수백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12일 비정부기구인 OBD인포를 통해 모스크바에서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500명이 당국에 구금됐다고 러시아 내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경찰은 모스크바에만 약 5천 명의 시위대가 응집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이날 러시아 당국의 시위대 체포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평화로운 시위대와 인권 관계자, 기자를 억류하는 건 민주주의 핵심 가치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파키스탄 남부 발루치스탄 지방에서 살해된 중국인 부부가 사업을 가장해 현지에서 기독교 선교 행위를 했다고 파키스탄 정부가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은 지난달 발루치스탄 주도인 퀘타에서 납치된 바 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지난 8일 자체 선전 매체인 아마크 통신을 통해 두 사람을 처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납치범들은 이어 희생자 가운데 남편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퀘타에 있는 중국인 11명을 긴급하게 대피시켰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정부는 성명을 내고 니사르 알리 칸 내무부 장관이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위관리 회의를 열고 중국인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과정을 재검토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사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사하는 날은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로 들뜨곤 하는데요. 미국의 영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역시 비슷한 설렘의 감정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여 정도 지났는데요. 멜라니아 여사와 11살 난 아들 베런은 그동안 뉴욕의 트럼프 타워에 머물러 왔습니다. 바로 이 베런이 다니던 학교에 학기 도중에 전학을 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학기를 마치고 새 학기부터는 워싱턴 인근의 명문 사립초등학교에 베런이 새로 입학하게 되면서 두 모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백악관에 입주를 마친 일요일 저녁, 멜라니아 여사는 직접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이사하는 날 새로운 집에서 만들어 나갈 추억이 기대된다는 글과 함께 백악관 내 대통령 부부의 거처인 붉은 방에서 찍은 워싱턴 기념탑이 훤히 보이는 전경사진도 함께 올려 이 설렘의 순간을 함께 공유했는데요. 사람들은 대통령 가족의 멋진 백악관 생활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33도 기록하고 있고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북한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7도, 신의주 15도에서 2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5에서 26도, 함흥 13에서 25도, 끝으로 청진은 11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Foundations의 곡입니다. Fill Me Up Buttercup 함께 감상해 보시죠. But I
I'm a toy, but I could be the boy you adore. If you just let me know. Or do you want to? I'm attracted to you all the more. Why do I need you so? Baby, baby, try to find a little time, and I'll make you happy. I'll be home, I'll be beside the phone waiting for you. Ooh, ooh. Why do you build me a buttercup, baby, just to let me down? And mess me around, and then worst of all, you never call, baby, when you say you will.
Say you will.
But I love you still, I need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일요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레피블리크 앙마르슈, 전진하는 공화국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결선 투표 후 전체 577석 중 최대 455석을 확보할 걸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고요.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 장비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중국의 지방정부들이 또 경제 지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집권당이 크게 이겼다는 소식이군요.
네, 일요일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이 전진하는 공화국 앙마르슈가 28% 지지를 얻으면서 일약 1당으로 약진했습니다. 이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구구정당인 국민전선은 약 13% 득표를 얻었고요. 또 다른 우파 정당인 중도우파 이 공화당은 16% 정도 득표했습니다. 반면에 전 집권당인 사회당은 200여 석을 이루면서 참패했습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의 소속당이 결선 투표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의석을 가져갈 전망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 총선은 얼마 전에 실시된 대선과 마찬가지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 2명이 일주일 뒤에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는데요. 이번 1차 투표에서는 단 4명만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있을 결선 투표에서는 앙마르슈가 전체 의석 577석 가운데 415석에서 455석 정도를 차지할 걸로 AFP통신 또 프랑스24 등 현지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과반을 훨씬 넘어서 약 77%를 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 앙마르슈의 대승, 이 프랑스 현대 정치사에서도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앙마르슈는 이번 총선 전까지 의석수가 하나도 없었던 정당입니다. 1년여 전에 에마뉘엘 마크롱 당시 대선 주자의 친인척 등 200여 명을 중심으로 창당한 건데요. 사실상 개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조직됐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의석수가 하나도 없었던 정당이 이 400석이 넘는 원내 제1당이 되는 건 지난 1958년 출범한 프랑스 제5공화국 역사상 가장 큰 승리로 평가됩니다.
예. 자, 앙마르슈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비결은 뭡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 마크롱 대통령의 인기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랑스와 올랑드 전 대통령이 몸담은 직전에 집권당인 이 사회당의 현역 의원 상당수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앙마르슈에 합류했습니다. 이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사회당원이었고 또 사회당 정권에서 경제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이 사회당의 존재감이 앙마르슈로 대부분 흡수됐다고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석수 277석인 프랑스의 대표적인 좌파 정당인 이 사회당은 다음 주 결선 투표 이후에 15석에서 40석 정도로 이 몸집이 크게 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대선과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이 프랑스의 정치 구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예, 그동안 프랑스 정계는 전통적인 좌우 노선으로 구분돼서 각 진영을 대표하는 사회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해왔었는데요. 지난 대선과 또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탈이념, 중도 실용 노선을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과 소속당인 이 앙마르슈를 중심으로 정치 질서의 대대적인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0여 년 동안 프랑스 정치를 지배해왔던 이 사회당과 공화당, 이 양당 정치가 막을 내리게 된 걸로 현지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공화당은 의회 의석이 현재 215석에서 80석에서 130석 정도로 절반 정도 줄어들 걸로 전망되고요. 또 사회당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석 미만의 소수 정당으로 입지가 크게 축소됩니다.
예,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의회 내에서 아주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갖추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만 39살이라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이 다소 어린 나이에 선출직 공직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달 초에 대선 승리 직후에만 해도 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일부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취임 직후 유럽연합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개혁 또 결속을 주도하는 행보에 이어서 미국이 탈퇴를 결정한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지켜나가겠다고 영어로 연설하는 등 국제 현안에서 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요. 지도자로서 가장 큰 약점이 국내 정치에 기반이 없었다는 건데요. 이제는 의회에서 이 소속당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서 프랑스 국내의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영국 BBC 방송을 비롯해서 외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프랑스 내부에 당면한 개혁 과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노동과 정치 개혁이 양대 과제로 꼽히는데요.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제일 과제로 내건 이 마크롱 정부는 주요 노동조합 대표들을 대통령이 직접 엘리제궁으로 불러서 개별 면담하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권을 청소하겠다면서 이 소속당 앙마르슈 총선 후보의 절반을 시민사회 출신의 전문가들로 채웠는데요. 이들이 의회에 진출하게 되면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군사 장비 판매를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네, 일본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군사 장비 판매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월요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와타나베 히데아키 일본 방위 장비청장이 오는 목요일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방위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이런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와타나베 청장은 이런 입장을 월요일 도쿄 시내에서 진행된 국제 군사 장비 전시회에서 설명했습니다.
예, 자 일본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AP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동남아 일대에서 무기 판매를 크게 늘리고 있는데요.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예. 자, 중국의 군사적 확장, 이미 잘 알려져 온 일입니다만, 네. 일본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의 군사 장비를 파는 것은 조금 새로운 움직임인 것 같군요.
예, 맞습니다. 일본은 제2차 대전 전범국이기 때문에, 전후 연합국과의 합의로 제정된 평화헌법을 통해서 군대의 보유가 금지됐습니다. 또 일체의 군사적 활동을 제한받아 왔고요. 무기와 군사장비 연구 개발 역시 미일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과의 협의하에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4년에 미국이 관련 규정을 완화해서 지금은 일본 정부가 영국, 호주, 프랑스 등과도 군사장비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후 일본은 중국이 꾸준히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의 군사 장비 판매를 추진해 왔고요. 아직까지는 필리핀과 TC90 정찰기 판매 계약을 맺은 정도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에 일본 정부가 방위 산업 투자를 꾸준하게 늘리는 모습이죠.
예, 현재 일본의 방위 산업은 연간 1조 8천억 엔, 미화로 160억 달러 규모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일본의 자동차 산업 규모가 52조 엔, 4,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아직은 주목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위력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아베 정부는 올해 군사 장비 연구 투자에 100억 엔, 9천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또 경제 지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군요.
예,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약칭 기율이가 일요일 동북부 지린성과 내몽골 자치구 일부 지역과 기업들에서 경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경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건 앞서 지린성과 이웃한 랴오닝성에 이어서 올 들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어떻게 조작했다는 건가요?
예, 그건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기율이는 두 지방정부가 수치를 어떻게 조작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광범위하게 자행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율이는 다만 일요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해당 지방정부 관리들의 부정행위를 비판했고요. 또 빈곤구제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지린성은 중국의 유명한 곡창지대로 북한과 인접해 있고요. 내몽골 지역은 석탄 등 광물 자원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예. 그런데 앞서 다른 지방정부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랴오닝성 지방당국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재정 수입을 부풀린 사실을 시인해서 파문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북부 지방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공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랴오닝성 당국은 지난해 경기 후퇴 여파로 불과 2.4% 경제 성장에 그쳤습니다.
네, 중국에서 지방 정부들이 이렇게 경제 자료를 조작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중국 정부가 성장 우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지방 정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는 성장률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이 성장 목표에 미달한 지방정부는 결국 통계까지 조작해서 중국 전체의 경제 지표의 신뢰성을 훼손시켰고요. 전문가들은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나 실업률 같은 주요 경제 지표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의구심을 제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4월에 새로운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지표를 조작하거나 통계관리 규정을 위반한 이들을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제프 세션스 미 법무장관이 화요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해 집중 질문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이 규정한 보수 규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 또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서 실시된 주민투표 결과 압도적으로 주승격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제임스 코미 전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의회 청문회가 아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주요 방송 3사가 생중계를 했고요. 또 청문회를 보기 위해서 회사를 하루 쉬었다는 사람들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이번 주에도 아주 중요한 청문회가 열린다고요?
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화요일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합니다. 상원 정보위는 바로 지난주에 코미 전 국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나왔던 위원인데요.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내통 의혹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여러 위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션스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청문회에 나오는 최고위급 인사가 되는데요. 이번 청문회는 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세션스 장관이 이번 청문회에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청문회에 나온 코미 전 국장이 세션스 장관에 관한 의혹을 키우는 듯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코미 전 국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 also were aware of facts that I can't discuss in an open setting. That would make his continued engagement in a Russia-related investigation problematic.
공개석상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 계속 관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실을 FBI가 알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CNN과 MBC 방송 등에 따르면 코미 전 국장은 지난 목요일 공개 청문회에 이어서 열린 비공개 청문회에서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세르게이 키슬리악 주미 러시아 대사와 세 번째 만남을 가졌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법무부는 이날 세션스 장관과 러시아 대사 사이에 그런 만남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세르게이 키슬리악 러시아 대사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해서 자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세션스 장관이 지난해 이 키슬리악 대사와 이미 두 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인준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세션스 장관의 당시 청문회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I have been called a surrogate at a time or two in that campaign, and I didn't have not have communications with the Russians.
네, 지난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트럼프 당시 후보를 대신해 몇 차례 선거 유세 참여했지만 러시아인들과 접촉한 일이 없었다고 말한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나중에 키슬리악 대사와 만난 사실이 밝혀지자 트럼프 선거 캠프 자문 자격으로 만난 게 아니라 상원 의원 자격으로 만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난 3월 러시아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되는 과정에서 세션스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도 이번 청문회에서 추궁할 계획입니다.
예, 자, 얼마 전에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을 전담할 특별검사가 임명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연방수사국 FBI 소관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FBI가 바로 법무부 소속이고요.
예, 그래서 원래는 법무장관이 최종 수사 책임자인데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수사에서 빠지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 정부들 간의 내통 의혹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욱 커지자 세션스 장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더욱 커졌고요. 세션스 장관이 급기야 사임 의사까지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신임하는지에 대해 확답을 피해서 의구심을 키웠는데요. 지난 목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행정부 장관을 신뢰한다고 밝히면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피소됐군요.
네, 메릴랜드주와 워싱턴 DC의 법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미국 헌법에는 미국 정부 관리들이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보수 규정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업체를 통해서 외국 정부로부터 이익을 취했다, 이런 그 주장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칼 레이신 워싱턴 DC 법무장관과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월요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의 이유와 내용에 관해서 설명했는데요. 레이신 DC 법무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We're concerned that foreign governments are coming to the Trump businesses.
네, 외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대가를 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여하고 있는 사업체를 이용하고 또한 그들의 이익이 미국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된다면 이는 미국인 모두와 특히 워싱턴 DC 또 메릴랜드 주민에게 해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말 개장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관련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의 백악관 인근에 있던 옛 우체국 건물을 임차해서 호텔로 개조해 문을 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트럼프 호텔로 인해서 지역 호텔과 식당 등이 경쟁에서 밀리면서 수익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 지방정부는 대통령이 소유한 호텔에 대한 이 특혜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들 법무장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사업체에서 손을 떼겠다, 뗀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트럼프 그룹 경영에서 손을 떼고 두 아들들에게 맡긴다고 발표를 했지요. 하지만 이번 소송의 핵심인 트럼프 호텔을 비롯한 여러 사업체의 소유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고요. 현재는 어떤 이익도 받을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해뒀지만 사실 언제든지 다시금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그룹 측은 따라서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 고객이 지불한 돈에서 생긴 이유는 전부 재무부에 기부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밝히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예. 자, 미 정부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보수 규정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번이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단체가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란 단체가 지난 1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수 규정을 위반했다고 뉴욕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후 윤리 단체와 식당 등의 식당 등이 또 원고 측에 합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 법무부는 지난 금요일 소송 기각을 요구했는데요. 이 법무부는 원고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로 인해 소송을 취할 만큼 충분한 소세를 보지 않았고 또 고소를 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자치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지위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가 실시됐다고 하는군요.
네,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한, 이 미국 자치령인 현재 지위를 유지하는 한, 아니면 아예 독립하거나 자유연합이 되는 안, 이렇게 여러 안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가 일요일 실시됐는데요. 투표 참여자의 97% 이상이 주 편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투표에는 약 50만 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예, 자, 97%면 압도적인 지지인데요.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 편입을 추진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구속력이 없는 투표였고요. 투표율도 23%에 불과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긴 어렵단 반응입니다. 사실 주 편입 문제는 푸에르토리코 주민뿐만이 아니라 미국 연방의회에 달렸습니다. 푸에르토리코가 이 문제를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 게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요. 지난 2012년에도 대부분 주민이 주 편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의회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투표율은 낮았습니다만 이 투표를 한 사람들을 대부분은 이제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네, 푸에르토리코가 10년 가까이 경제 침체를 겪고 있는데요. 주가 아니라 자치령이어서 더 힘들어졌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정부는 현재 72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갚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주로 승격되면 파산보호 신청 등 미국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현재 푸에르토리코의 실업률이 12%에 달하는데 경기 부양을 위해 연방정부기금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요?
네, 주로 편입될 경우 연방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재정난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푸에르토리코 주민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방정부기금도 덜 받습니다. 또 미국의 51번째 주가 될 경우 푸에르토리코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푸에르토리코는 15세기 말부터 약 400년 동안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말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미국령이 됐습니다.
예. 자, 어쨌든 계속된 주민 투표에서 푸에르토리코인들이 이 주승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방의회에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예, 이 대부분 연방의원은 푸에르토리코 지위 문제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 푸에르토리코가 주로 승격되면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가 될 것이고 그러면 연방정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은 연방정부 예산을 크게 줄이길 바라고 있죠. 또 공화당은 푸에르토리코 주민이 대체로 민주당 성향이라는 점에서 꺼리고 있는데요. 주가 되면 연방 상원 의원 두 명이 할당되는데 모두 민주당 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계획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보통 당황하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부정하거나 때론 비관에 빠지기도 하지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29년 인생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끊임없이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이제는 한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로 또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불꽃과 같은 쿠바의 열정을 품은 아가씨 제시 칼자도 에스폰다 씨의 아메리칸 드림을 들어봅니다.
And we're very fortunate today because we're joined by three phenomenal speakers who are not only pioneers in the field.
6월 초 워싱턴 DC에서 열린 난민 행사 현장. 난민 출신으로 미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세 명의 연사가 나와 난민 정책 관련자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Hello everyone. I'm very grateful to stand in front of this panel.
연사 중에서도 유독 애띤 얼굴에 밝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여성. 참석자들은 이 여성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 CEO로 소개되자 한 번 놀라고 난민으로서 걸어온 이야기에 또 한 번 놀랐는데요.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기억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난민 정책 관련자들에게 조언까지 하는 이 여성.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So my name is Jessie Calzado Esponda. I am the CEO of Cuba Inspires. I was raised in Tampa, Florida.
제 이름은 제시 칼자도 에스폰다이고요. 쿠바 인스파이어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의 CEO입니다. 지금은 워싱턴 DC 인근에 살고 있고요. 어릴 땐 미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템파에서 자랐어요.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뜻하지 않게 미국에 오게 된 난민이랍니다.
미국에 뜻하지 않게 오게 됐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So when I was 7 years old, my aunt was actually trying to leave the country and while she was
제가 7살 때였어요. 전 당시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한밤중에 저희 이모가 절 깨웠어요. 아무도 몰래 미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모는 저와 외할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우리 집에 들렀고 우리 보고 해변에 같이 가서 배웅을 좀 해 달라고 했죠. 저와 할머니는 이모한테 작별 인사만 하고는 금방 돌아올 생각으로 집을 나섰어요.
어두운 밤, 배를 타고 쿠바를 탈출하는 이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What ended up happening was in the process of them building this raft, there was a person walking along the shoreline and they didn't know if it was a
갑자기 해변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두운 밤이라 경찰인지 군인인지 일반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몰래 배에 타려던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해변에 서 있던 저와 할머니까지 배에 태워버린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와 할머니는 어느새 배를 타고 바다 위에 있었죠. 수영을 해서 돌아갈까도 생각했지만 수영을 못했던 저와 할머니는 그렇게 전혀 계획하지 않게 쿠바를 떠나게 됐습니다.
17명이 작은 배 하나에 올라 5일 밤낮을 배 위에서 지냈습니다. 제시 씨는 이후 다시는 엄마를 보지 못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요.
먹을 거라곤 바닷물과 살아있는 물고기밖에 없었어요. 전 꽤 커서까지 생선을 쳐다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생선을 혐오하는 트라우마, 정신적 외상이 생긴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를 목으로 넘겼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렇게 5일 밤낮을 비바람을 맞으며 항해한 끝에 미국 해안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했고 관타나모 미군 기지에 있던 난민촌으로 가게 됐어요. 어린데다가 제대로 먹지 못해서 탈수 증상이 심했던 저는 치료를 받으며 난민촌에서 한동안 지내게 됐죠.
1995년 제시 씨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난민촌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I have some good memories of Guantanamo Bay. Again, I've always been like a very happy person even as a child.
전 사실 관타나무 난민촌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많이 갖고 있어요. 원래 성격이 워낙 낙천적인 데다가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뭘 알겠어요. 무엇보다 미국 군인들이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셨죠. 제가 처음 배운 영어도 군인 아저씨 사탕 하나 주세요. 이런 말이었으니까요.
Mr. Mr. Give me candy.
그렇게 난민촌에서 6개월을 지낸 제시 씨는 이후 할머니 이모와 함께 플로리다주 템파로 가게 됩니다.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나라, 미국에서 난민으로 정착하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No, I didn't speak English at all. So with me, I think it was easier to adapt because
저는 영어를 한 마디도 못했어요. 하지만 학교에 다니면서 영어도 배우게 됐고 또 당시 쿠바의 수학 교육 수준이 높다 보니까 수학 수업은 월반에서 들을 정도로 적응을 잘했어요. 하지만 저희 할머니는 달랐죠. 50대에 갑자기 난민 신분이 된 거잖아요. 영어도 못하셨고 특별한 기술도 없으셨고 무엇보다 남편과 딸 또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못하고 온 것 때문에 마음에 큰 짐을 안고 계셨어요.
그런데 미국 정착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바로 이모였습니다.
And then my aunt, who was an economist in Cuba, she had like a degree and stuff like that.
이모는 쿠바에서 공부도 많이 한 경제학자였어요.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과거의 지위나 직업이 소용이 없었죠. 화장실 청소, 건물 청소 등을 해야 했어요. 이모가 미국에 오기로 한 이유를 단 한 번도 말한 적은 없지만 당시 쿠바는 공산주의와 폐쇄 경제로 경제 사정이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웠거든요.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들었으니까요. 아마도 이모는 자유의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 탈출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결국 이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제시 씨에겐 또 한 번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One year after we settled in, because she couldn't really cope with she couldn't cope with being a refugee. You know, she couldn't cope with
미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모는 여전히 미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이모가 상상했던 것과 현실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모 때문에 저와 할머니까지 미국에 와서 고생하는 게 너무 부담이 됐던 걸까요? 이모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것도 12월 25일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미국의 가장 큰 명절 중 하나잖아요. 많은 미국인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성탄절이 저와 할머니에겐 슬픈 날이 돼버린 거죠. 전 지금까지도 성탄절만 되면 기쁨과 슬픔이 교차해요.
이렇게 허망하게 이모를 보낸 제시 씨는 할머니를 엄마 삼아 학교에 다니며 꿈을 키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영어를 잘 못하는 할머니는 매일 하루 10시간 넘게 일하며 제시 씨를 키웠고 제시 씨는 수많은 지역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됐지요. 그리고 제시 씨의 인생을 바꿀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또다시 제시 씨 운명의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학교를 졸업한 제시 씨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쿠바 출신 사업가 제시 칼자도 에스폰다시의 첫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20살의 나이에 미 연방의원 보좌관이 되는 제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Yes, she is in fact easygoing and very friendly.
You're a lucky guy to have a girlfriend like that.
I am luck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오늘 오후에 만난 내 여자친구 어때? 라고 묻자 앨리스가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정말 친절한 인상을 주더라. 게다가 참 느긋한 성격인 것 같았어. 라고 답합니다. 이어 제이슨이 사실 아주 느긋하고 친절해. 라고 하자 앨리스가 그런 여자친구를 둔 넌 정말 행운아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Yes, she is in fact easygoing and very friendly.
You're a lucky guy to have a girlfriend like that.
I am lucky.
Today's expression is come, C-O-M-E, come across, A-C-R-S-S, across as, A-S, as someone or something.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When you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ppear or seem like someone or something to other people. Come across as는 어떠한 태도나 인상을 풍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Keep in mind that the expression come off as
is the same as today's expression, come across as. You can also say, come across like, L-I-K-E, like someone or something.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알리스에게 자기 여자친구가 어떠냐고 묻자 알리스가 정말 친절한 인상에 느긋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했죠.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어떤 태도나 성격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ome across as 또는 come across like 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at do you think of my girlfriend you met this afternoon?
She comes across as very friendly. Plus, she seems like an easygoing person.
Yes, she is in fact easygoing and very friendly.
You're a lucky guy to have a girlfriend like that.
I am lucky.
Let's review. When you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ppear or seem like someone or something to other people. Come across as, or come across like. Come across as someone or something.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자 하는 내용의 노래 Cool and the Gang의 Cherish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도 최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의 테러 표적이 됐습니다. 6월 7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동시에 발생한 총격과 자살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17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이란 의회 건물에서 발생했고 두 번째는 이란 혁명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묘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여장을 한 이들을 포함해 테러리스트 7명은 현장에서 진압대원에 의해 사살되거나 자폭으로 숨졌습니다. ISIS는 이번 테헤란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발생한 이집트와 영국 테러 등도 자신들이 벌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 테러와 관련해 극단주의와 폭력, 지역과 국제적 공모 속에 이루어지는 테러리즘과 싸우기 위해 단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테러리스트들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모든 나라와 공동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연상케 합니다. 지난 3월 ISIS는 이란을 위협하는 이란어 동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헤즈볼라, 하마스, 팔레스타인 지하드 등 테러 조직을 지원함에 따라 국제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IS 격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한 테헤란 테러는 ISIS가 자행했다고 밝힌 이란에 대한 첫 공격입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국제사회와 함께 이번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격의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 평화롭고 문명화된 세계에서 추악한 테러리즘이 들어설 곳은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